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목청을 돋구어서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들은 찬송입니다. 캐도릭이건 동방정교회건 개신교건 개신교 안에서는 루터교건 장로교건 감리교건 침례교건 오순절파교회건 무소속교회건 모든 교회가 이 찬송을 부르며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대학 시절까지 특별히 성탄절 새벽에 성도들의 집을 돌면서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신나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번 수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때에 어김없이 이 찬송을 크게 즐겁게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찬송을 신나게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 전체에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날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찬송을 힘차게 즐겁게 줄기차게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기쁘고 즐겁게 불렀던 노래가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부르기 싫은 노래가 되었습니다. 부르기 힘든 노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세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구세주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그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따라서 소망하는 것이 천지 차이로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구세주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한 복음서 말씀을 처음으로 자세히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자세히 묵상하면서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대학교 3학년 때부터 43세 중생할 때까지 저는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었고 늘 유년주일 학교와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있었기에 얼굴 표정은 잘 관리를 했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주님에 대한 이해가 뿌리서부터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앙생활은 못했지만 종교생활은 꽤 잘했는데 이제는 그런 종교생활조차 뿌리가 흔들리게 된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정말로 기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오신 날이 가장 즐거운 날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답게 주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고 섬기고 전하고 살고 계십니까? 더 중요하게는 주님이 어떤 구원주로 오셔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그 구원을 받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이브 예배를 3일 앞두고 누가복음 14장 1장 46절서부터 55절 말씀을 같이 묵상함으로써 올해 성탄절 이브 예배에서는 마음 중심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의 노래는 Magnificat 이라는 라틴어 타이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노래가 내 영혼이 주를 매그니파이 하나이다, 높이 찬양하나이다, 높이나이다 하는 가사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그니파이 하는 단어로 이 노래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Magnificat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는가? 그것은 로마 교황청이 모든 신부와 신부 지망생들과 수도승들에게 매일 드리는 기도의 일부로 이 노래 암송할 것을 규정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캐톨릭 신부들은 매일 기도하면서 이 매그니피카스를 암송해야 하는 겁니다. 영국 성공회와 루터교도 매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 예배, 소위 이븐송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노래 부를 것을 규정한 것을 보면 이 매그니피카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주류 교회들이 사용하는 렉셔너리, 성서 일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 예배 시간에 대독할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진리는 기독교의 주변적인 진리가 아니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진리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치명적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그리고 가슴판에 새겨야 하는,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45절에 기록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수태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놀라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요셉과 약혼했지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임신을 하며 애를 낳으리까? 천사는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수면을 덮으시자 새로운 삶, 생명,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이 능력의 영으로 너를 덮으시면은 결혼하지 않았어도 생명이 잉태되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낳을 아이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자시라고 말해줍니다. 거룩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연노하여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친척 엘리사벳도 수태하여 6개월이나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듣자 마리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하고 순복한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저주 가운데 저주였지만은 마리아는 아직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사실인지 궁금해서 70마일 되는 길을 여행하여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찬송을 터뜨립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자신의 주라고, 로드라고 고백하며 마리아와 태아 예수를 같이 축복합니다. 물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자신의 주라는 진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벳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역시 성령 충만하여 터뜨린 찬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ESV 성경을 보시면은 확연히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산문체로 쓰여져 있지 않고 한편의 시로 쓰여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마리아는 찬양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여기 내 주라고, Lord라고 하고 하나님 내 구주라고, Savior라고 한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 뱃속의 아기이지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로 고백한 겁니다.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자신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 것을 고백한 겁니다. 여기 내 영혼과 내 마음이라는 표현,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내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모든 영어 성경이 my spirit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 존재의 모든 것, 그것으로 나는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시오 주인인 것을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자신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를 댑니다. 이는 그의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유일무이한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복된 자라고 부르리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한 후 그 이유를 밝히면서 이는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자 하나님께서 내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처녀인 자신이 임신한 것은 이제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라고 고백합니다. 원어 표현은 거룩하시도다 그 이름이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멸시하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와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겁니다. 거룩이라는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천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한 마리아는 이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비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0절을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무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르는도다 말씀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이것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베푸시는 자비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첫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고. 우리 잠언 3장과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비웃으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흩으신다고 하십니다. 둘째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자들을 그 위에서 내려오게 하셨다고. 권세를 뺏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셋째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부자들은 빈손이 되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은 좋은 곳으로 먹게 하셨도다. 사무엘상 2장에서 기록된 한나의 노래,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본적으로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54절 55절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51절서부터 55절까지 문장은 모두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부분적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야 온전히 완성될 미래의 일이지만은 일어날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인 양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 지극히 단순한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였는가? 주님이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자신의 비천함을 호의를 가지고 보셨기 때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자들과 같이 자신의 비천함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호의적으로 보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자신의 비천함을 주목하셨기 때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얘기는 지나치지 않으시고 주목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하는가? 첫째, 자신과 같은 자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둘째, 자신과 같은 모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배불리 먹이심으로.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메시아를 고대했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했는가? 왜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호산나 하고 외쳤는가? 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는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비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분인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기타 가난한 자들,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들, 갇힌 자들, 눌린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이들을 먹이고 고치시는 분인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고 헤롯의 착취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삶은커녕 괴로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세주를 앙망하고 그리고 구세주가 오셔서 행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그 가족들 잘 살았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한결같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대제사장들은 잘 살았습니다. 풍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랍비들 역시 메시아를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하지 않았지만 가난한 자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들로, 권위자들로 인정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장로들 또한 메시아의 탄생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 가운데는 귀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지도자들은 말로는 메시아를 고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말씀과 삶과 기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기는커녕 핍박하고 급기야는 잡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곳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를 찾아서 유대 지방까지 왔지만은 막상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실제로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는 헤롯의 질문을 받았을 때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주었지만은 자신들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하에서 헤롯의 폭정하에서 악한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들은 메시아를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셨건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에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는가? 누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날을 고대하고 사는가?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명예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건강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밥만 먹고 살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을 원치 않습니다.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갈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밥 먹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권세를 앞시고 조금 누리고 명예를 앞시고 조금 누리고 부를 앞시고 조금 누리고 살면은 절대로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발 그날을 늦춰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만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목청을 돋구어서 정말 기뻐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에 따라서 열심히 찬양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낮고 가난하고 천한 자,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비천한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구합니다. 영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비천한 자들, 자신이 세상에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지만은 자신은 영적으로 파산한 자인 것을 알기에 괴롭고 슬픈 자들, 외로운 자들, 이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앙망하며 삽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환영한 사람들은 오늘 기원문에서 읽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그리고 슬픈 자들, 이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했습니다. 누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는가? 지금 기존 세상의 질서, 이것이 완전히 뒤집혀질 것을 고대하는 자. 그러나 지금 이 잘못된 세상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누리며 좋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 재림을 고대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설교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하면은 지금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참 살기 좋다 하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이 깨끗하면은 내가 도대체 뭐가 잘난 것이 있길래 나는 풍요한 미국에서 태어나고 웬만큼 잘 사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기에 북한에서 태어나고 헤이티에서 태어나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거를 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불의함을 보면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8시간 스웨트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해봐야 1불밖에 벌지 못하고 어떤 자들은 골프공 한번 때리면 몇백만 불씩 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보고 분노해야 정상입니다. 왜 내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는 괴롭게 살아가고 어떤 자는 풍요하게 살아가는가. 이걸 보고 괴로워해야 정상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왜 혼전에 이렇게 섹스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고 혼외의 정사를 벌이는 자들이 많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경건하게 되었는가. 이걸 보면서 한탄하면서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 그걸 보면서 헤헤 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서부터 그러고 장로서부터 그렇고 권사서부터 그러고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도끼 들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고대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양심이 깨끗한 자라면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눌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자원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로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진정 가난한 자라면은 세상에서 그 모든 육적인 축복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자신이 파산한 자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나에게는 왜 진정한 기쁨이 없을까? 그 모든 것 갖고 누리는 것 일순간으로 끝나고 왜 나는 이렇게 속이 공허할까? 괴로워해야 정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은 왜 내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을까? 근심해야 됩니다. 왜 나는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을까?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양심이 깨끗이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에 주님의 나를 고대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이 참 악한 세상인데 성경은 분명히 세상은 잠깐이지만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사단 마귀에게 절만하면은 세상에서 꽤 큰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시험 받으신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종 노릇하고 사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드디어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셔갖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셔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부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공수로 가게 하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실 것을 그거를 소망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도 어떻게 하면 부자 좀 돼볼까? 권세를 좀 누릴까? 아니면 세상에서 명예를 누릴까?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이번 24일 앞으로 이틀 후에 이제 성탄절 2부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되고 싶었던 자들을 다 치시고 낮추시는 그 주님을 환영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제자들을 닮아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서 비천한 자가 되기로 작정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제 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 딸 아직 나이가 24세가 됐지만은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좋기 때문에. 최소한 양심이 깨끗하기에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빠, 저는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 머리로는 잘 알지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주님 전에 계속 붙어 있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구역예배 가서 성경 공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나처럼 43세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은혜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지난주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 믿음의 근원적인 뿌리, 이것을 놓고 고민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이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려고 하는 불쌍한 삶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분명히 보고 소망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며 영원히 살 날을 소망하기에 지상의 삶을 단순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그러한 결단하고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되어가는 이 마지막 12월 두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